예,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른 장과 달리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길어요. 지금 7장이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결혼, 그 다음에 별거, 그 다음에 이혼, 그리고 이 정령기에 들어있는 이 처녀 딸이 있을 경우에 이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야 되냐, 보내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실제적인 그런 그 문제들을 고린도전서 7장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 전반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먼저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안에 있던 파당 문제, 또그 안에 있던 심각한 음행 문제, 또 법정에서 고소하는 것, 뭐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6장까지 급한 문제도 이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게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 자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가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서 대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보시면, 영적 선물,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거, 이런 은사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는 이 타언어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고,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이 요청한 것에 따라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끝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모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질문들을 뭐 편지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7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먼저 6장,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음행 문제가 고린도 교회 이제 상당히 그 중대한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6장 맨 끝에 가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격앙된 그런 그 표현으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자신의 유익이나 이 몸의 욕정을 위해서 몸을 이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이제 7장을 읽고는 지금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조금 더 영적인 그런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7장 강해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고린도전서 7장을 쓰게 된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 그 형제 자매들의 상태가 어떠했고, 특별히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된 해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상황이 이제 가장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이제 기록할 때가 AD 54년에서 55년경인데, 바로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바뀝니다. 황제가 누구로 바뀌냐 하면 악명 높은 네로 황제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네로가 이제 이때 집권을 하면서 약 1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극심한 그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네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그런 그 박해가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그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말로 할수 없는 그러한 이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지한 가운데 그걸 지금 현재의 고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9절에서 이제 31절도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때가 단축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휴고에 관한 그런 장이나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살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25년, 30년 지난 시기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지금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뭐랄까 재림의 그 임박성, 이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를 들어 31절 같으면,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재림이 다가왔다고 하는 그러한 그 문맥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이해하셔야지, 아,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독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면 성경 전체의 문맥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7장을 이제 봐야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7장 말고 디모데전서 4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4장 1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하면서 3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역시 사도 바울의 지금 서신입니다. 5장 14절 가서 보니까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목회 서신을 가서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하고는 좀 문맥이 달리, 이 목회 서신에 가서 보시면 문맥이 결혼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 13장 4절도 이제 가서 보니까,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뭐라고 썼어요? 존귀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체적인 그 서신을 가서 보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처음에 만드시고, 1장 26절, 27절 이거 말씀 읽으신 다음에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 인간을 만드신 그 초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을 가득 채우는 거.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치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의무와 책무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다닐 때 아주 멀쑥하게 잘생긴 어떤 형제가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직장도 있고 그런데. 예,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여기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하면 덜 영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한 1, 2년 있다 보니까 결혼했더라고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전제로 깔고 그러고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이제 7장 6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나는 명령어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해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절도 그런 말씀이 있고 12절에도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이거 성경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사도 바울의 이 글을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엇을 알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 사도 바울이 그건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 다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기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딸 지금 정년기에 지금 이르렀는데 이거 결혼해야 되냐 결혼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그런 거다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루지 않은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한다. 근데 그것도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뭐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많은 경우 목사들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 그러고 이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런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판단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말을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거는 내가 주는 말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 안에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가르치거나 판단하는 그 일을 할 때도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7장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어요. 이게 결혼 문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서 보면 이 과부들에게 또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지내면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글을 쓸수 있겠는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겠는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이 전혀 경험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성경 전체를 찾아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글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바울이 과거에 한번 결혼했었는데 아내가 분명히 죽었다. 그 이후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버논 맥기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강해자가 있습니다. 이 강해자의 이제 주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써서 중요한 문제를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7절 가서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고유한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은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가서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걸 8절 가서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가서 보시면 결혼하지 않은 거 맞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과부도 있잖아요. 과부는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부가 아닌 여자가 먼저 죽은 우리 이러한 그 영어로 이제 위도우라고 얘기하죠. 호렙이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 안에 넌지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결혼했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때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9절, 10절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 회의할 때 목소리를 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산헤드린 공회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처단시켜야 된다는 그런 회의를 할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소리를 내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는 그런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관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의 관례가 뭐냐, 남자는 18살쯤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그건 어른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유대인 남자들은 한 18, 20 되면 결혼해야 되고, 여자들은 15, 16 되면 결혼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 그 다음에 또한 번,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계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이와 같은 그 어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욱이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은 이런 표현,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결혼 경험이 전혀 없어서 아내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과연 이와 같은 글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한번 결혼한 적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짐작해 볼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을 통해서는 바울이 이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봐서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는 독신 상태로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지금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부터 시작되는 결혼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육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손만 쥐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완곡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 육신적인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쓸때 특수 상황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특수 상황이 있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하러 갔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종교는 한마디로 섹스예요. 섹스가 이 종교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그리스에는 신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에베소라든지 이 고린도 이러한 그큰 신전에는 자그마치 한 1,000명 정도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스토아학파의 그 철학을 따라서 모든 걸 금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아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하여튼 우리에게 몸을 준 거는 쾌락을 누리라고 준 거다 해서 마음대로 몸을 써도 된다 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두 종류의 그와 같은 그 철학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러한 그 이교도들의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런 쾌락주의에 이제 물들어서,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전에는 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심심하면 거기 가서 이 창녀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 자체가 신을 섬기는 걸로, 신을 기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사상 자체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을 섬기려면 남자들이 신전에 가서 창녀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런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아내에 대한 그 관념이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어떠한 부속물이나 아니면 재산으로 이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준노예 상태로 지냈다는 거예요, 아내가. 또 많은 아내를 둔 사람도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일을 돌보기 위한 아내가 하나 있고, 뭐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아내가 하나 있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데 쫓아와서 나를 도와줘야 될 그런 아내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식의 그 아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신전으로 달려가면 되고, 아시겠죠? 이런 스타일의 결혼이 지금 유지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지금 말씀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그러한 어떤 특수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2절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여기 남자마다 자기 아내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자마다 자기 남편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이 있어야 되고,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정말 그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결혼하지 않는 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반드시 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결혼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자를 종처럼 취급하고 재산처럼 취급하던 그와 같은 그 문화 속에서 여인을 남편과 이렇게 동등한 그런 관계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당한 조력자, 합당한 그런 동반자의 그런 위치로 올려놓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일부 다처제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이것이 음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커멘터리 주석에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독신으로 지내면 모세 같은 지도자나 다니엘 같은 그러한 대언자나 예레미야라든지 그래서 이런 바울이라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나는 결혼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상황만 제외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이 성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성적인 그와 같은 그 관계를 맺고 부부가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그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아니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남편과 아내가 자기 몸을 서로 주장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상대방에게 허용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음행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음행의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3절, 4절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그 성적인 관계에 이거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 남편이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주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아내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섹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많은 쾌락 중에 부부간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그러한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면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실질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가서 보면 바울이 결혼 생활을 과거에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거 전혀 해보지도 않고 결혼 생활 같은 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감을 탁 줘갖고 자기가 알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하게 한다. 이런 일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욕정을 채우기 위해 고린도 그 도시에 있던 신전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한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남편이 주도적으로 먼저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 몸을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될 때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몸도 관리하고 상대방이 요구하게 될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그게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우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서서 그렇죠. 아이를 낳을 동안에 낳기 위해서만 접촉을 하고 그 외에는 완전히 금욕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 이와 같은 그 성생활을 통한 그러한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남자와 여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속여가지고 그 권리를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금식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접근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거다. 그 얘기하면서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성경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지침을 주는 이런 경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경전이 있지만 이러한 성생활에까지 이런 지침을 주는 그러한 경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각방 쓰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각방 쓰지 마라. 다만 부부가 합의해서 뭐 어떠한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잠시 동안 하는 것은 예외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함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 1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그래서 율법을 이제 주시려고 할때 거의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그런 명령 중에 하나가 남자가 며칠 동안은 여자하고 같이 잠자지 마라. 아주 분명하게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부부 생활을 멈추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거 각방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다.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그런 상태에서 참지 못하면 그러면 음행할 그런 기회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러기 아빠니 기러기 엄마니 뭐 이런 사람들 우리 학교에도 그렇고 여럿이 많거든요. 하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타락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타락해요. 남자고 여자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서로 떨어져 있고 어떤 경우는 5년, 6년, 10년씩 떨어져 있고. 이건 뭐 거의 그냥 마귀의 희생물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욕구를 주셨고 그 욕구를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방 쓰면서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것에 따라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아니지만 이 허락을 받아서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문맥상 뭐예요? 독신으로 지내는 거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의 그 특수한 상황과 재림의 그 임박성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자기는 좋은데 또 그러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선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선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신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신도 은사다. 여러분 뭐 방언한다, 뭐 대언한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선물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독신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허용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명령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독신은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한 거라는 거예요. 허용한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선물이 주어졌단 얘기지, 모든 사람이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19장.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고 결혼하는 거, 이게 율법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께서 뭐라 그랬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 한 육체가 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중서를 줘서 이혼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강팍하기 때문에,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지약 2,500년쯤 지난 그 시점에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더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하는 걸 허락한 거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이다. 실망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아무렇게나 하고 다 이혼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럼 결혼하는 건 나쁜 거네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여기 이야기하는 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들 고자들도 덜어 있으며 내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궁중에서 왕을 섬기도록 만든 그런 신하들. 예. 궁중에 그런 여러 여인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적인 기능을 아예 잘라버렸단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도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전체로 가서 보니까 무엇을 알수 있어요? 독신으로 지내는 게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유한 선물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게더 영적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중세에는 특별히 수도승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수도승들이 세상 다 멀리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독신으로 살고 빈곤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아시시의 무슨 성자 프란시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수도원이라는 게다 이런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새에게도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언제 참새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던 때가 약 1,000년 정도 있었어요. 기독교 그 역사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야 이게 뭐 그게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 예,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지금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다는 게, 야, 정말 결혼 안에 대단하구나. 저렇게 거지로 살아? 동양에서 살아?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봐주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다시 한번 이제 독신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그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현재의 어떤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데, 바울이 뭐야? 그렇다고 꼭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아니라는 걸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거, 이거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스물대여섯 살 이렇게 돼서 적당한 그런 연령이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빨리 시집가고 빨리 장가가서 아이들 빨리 낳고 가정생활 잘 하는 것이 그게 본인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고 우리 하나님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결혼 안 하려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예, 싱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미국의 예, 남녀의 그 결합의 추세, 그건 뭐냐? 훅합이라는 거예요, 훅합.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냥 무조건 가서 성관계부터 맺고 보자는 거예요, 훅합. 예, 그 다음에 뭐딴거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기숙사고 뭐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이런 훅합 문화가 특히 예,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데 유명하단 그런 대학이 있는 이런 그 기숙사 이런 데서 그냥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그냥 만나서 서로 좋은 것 같으면 일단 그냥 방에 들어가서 훅합하는 거예요. 예. 이러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예, 우리 뭐 눈에 띄게 지금 예, 지난 한 20년 정도 이 사이에 결혼 연령이 5살에서 10살은 지금 늦춰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많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마귀가 혼인하는 것을 금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뿐만이 아니고, 이 정상적인 것과 같은 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들 낳고, 그래서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그래야 부모가 돼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그러한 믿음 생활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24절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권고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별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별거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 뭐라고 썼냐 하면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그러니까 별거 할수 있다. 지금 이거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말 어떤 악한 그런 상황이 생겨서 도저히 예, 같이 살수 없는 그러한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별거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그 얘기하면서 예,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은 마지막 최종 방편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그 목사님들 결혼 카운슬링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카운슬링을 할 때, 예, 별거 하는 것까지는 성경에 이렇게 허용이 돼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지 마라. 별거한 이후에도 다시 결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라.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부부가 주님께 순종하면 부부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많은 목회 생활을 한 애와 같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남자도 행복하게 못하고, 예, 여자도 행복하게 못하고, 변호사만 이롭게 해준다. 예, 그런 말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결혼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없이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결혼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상대방이 주는 어떤 그 즐거움이나 쾌락은 어떤 기쁨, 아름다움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2, 3년이 지나면 그럼 효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또 바꿔야 된다고요. 그럼 바꾸면 2, 3년 있으면 또 떨어져요, 효력이.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한 2, 30명 바꿔야 예. 그래야 겨우 그걸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은 어떤 단순한 예, 아름다움이나 어떤 쾌락 때문에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도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남편만 믿든지 아니면 아내만 믿는 사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만 믿거나 아내만 믿으면 그런 그 불신자 때문에 이혼해야 되냐? 이것도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마라.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혼할 때 아니면 재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뜻은 뭐냐?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가서 보시면 믿는 자가 반드시 믿는 자하고 같이 명예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7장 39절 가서 보시면 재혼한 그런 경우에도 이 남편이 죽으면 이 39절에 그 여자가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든 재혼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는 성도끼리 결혼해야 된다. 성도는 성도끼리 재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케이스가 어때요? 다 불신자였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경우에 아이들도 지금 다 낳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결혼 상태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잘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아 이거 남편이 믿지 않으면, 부인이 믿기만 하면 남편도 거룩히 구별되니까 성도가 되고, 또 반대로 그렇게 되고,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만 믿으면 아이들도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구분된다, 거룩히 구별됐다, 그 다음에 홀리란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히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얘기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불신자들끼리 결혼하거나 불신자들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불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그런데 지금 결혼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 결혼을 용인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 거룩히 구별한다고 하는 얘기는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구원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근데 불신 배우자가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 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합니까? 여기 결혼하라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앞뒤 문맥상, 결혼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또 뭐라고 썼어요? 거기 끝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자가 떠나는 경우에도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능하면 다시 화목한 상태로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 이제 떠나는 경우, 특별히 이 불신 배우자가 떠나서 다른 여자와 아니면 다른 남자와 결혼한 그런 경우는 그게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음행이 된 거거든요. 간음이 된 거거든요. 예, 성경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음행의 연고가 있으면 그땐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가능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혼의 그 사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는 그런 경우. 구타. 요새는 여자도 남자를 구타한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구타를 당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이게 성숙한 그런 인격체로 지금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혼을 한다거나 뭘 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서류로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구타를 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거의 그건 그냥 100% 이혼 사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든 여자든 그 배우자를 강제로 구타하고 감금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카운셀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경우는 여러분도 잘 이렇게 유념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